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2003년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출신의 수학교원 최경희 씨는 한국의 사설학원 수학 강사 면접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학 가르치는 일이야 북한에서도 늘 해왔던 일. 당당하게 면접장에 앉은 최경희 씨는 탈북자라서 안 된다. 탈북자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줄어들지도 모르니 채용할 수 없다는 씁쓸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최경희 씨. 한국 정착 10년째인 지금 서울 구로구에서 탈북 아동들의 배움터이자 보금자리인 삼흥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최경희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에 연락을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금방 왔으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따져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탈북자여서 수강생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못 쓰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한 말을 그냥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방망이로 머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만 구하면 낯선 한국 생활도 곧 적응될 줄 알았던 최경희 씨. 하나원 정착 과정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도전한 사설 학원의 면접장에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돈을 내놓으면서 아유 그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딱 내놓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제가 왜 위로를 당신한테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넋빠진 사람처럼 정처 없이 길을 걷고 하룻밤 뜬 눈으로 지샌 다음 날.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최경희 씨는 그곳이 한국 남조선이고 자신은 남들이 반기지 않는 한 사람의 탈북자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망감이 이제 교차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아 그래 내가 북에 있을 때 월북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져봤어. 뭐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탈북자 안 되면 내 뿌리를 알겠어. 북한에서는 어디 가서 아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게 뿌리가 통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래 모르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된 게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 되는 일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탈북자에게 주는 한국 정부의 생활 지원금도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된 어느 무역회사 구인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제발 석 달만 써보라고 큰소리했던 최경희 씨. 그 모습이 신통했는지 견습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탈북자여서 그렇구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맨날 이제 그 편람, 무역 편람, 뭐 외국 이게 무역과 관련된 책들을 매일 저녁 가져다가 밤새 공부를 하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힘들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래야 회사에 폐를 안 끼치는 거고.
자본주의도 잘 모르는 최경희 씨에게 무역 일을 하는 회사는 직원 업무를 보조하는 견습 일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소리,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태반이었지만 밤을 새워라도 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은 북에서나 남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북자라고 절대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탈북자 특혜라는 게 뭐냐면 나는 탈북자니까 좀 못해도 회사가 써주라. 좀 못해도 봐주라. 탈북자니까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회사나 사회에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달달달달 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천직이라는 사명감도 그저 지나간 옛일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교단에 서고 싶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튼 욕심이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건 어느 나라나 그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만큼은 이념이 동반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개방된 문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하긴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최경희 씨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 있던 김 차장이라는 분이 그 중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자기 친구의 아들인데 생각 있으면 그 집에 과외를 하라는 거예요.
무역회사 일이 손에 있기 시작했던 2004년의 어느 날, 북한에 실력 있는 수학 교원에게 고등학생 자녀를 맡겨보겠다는 수학 과외 일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걔가 2학년이었는데 걔가 자기 친구를 들은 게 3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생하고 3학년생을 과외를 토요일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너무나도 기쁘게 한 거예요.
회사를 가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최경희 씨에게 수학 과외 일은 빠듯한 살림에 여유도 주고 접었던 꿈을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어떤지, 학생들과 선생님은 어떤 관계인지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 통해서 이제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막 가르치면 얘네들이 끝나면 얘네들도 이제 북한 선생이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앉으면 너네 오늘 이번 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 두 가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너네한테 북한을 말해주마,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뭐 연애하던 일, 선생하고 뭐 어쩌든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서, 아, 여기 아이들이 문화나 학교를 얘네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역시나 재미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넓은 한국 땅 어딘가에 탈북자를 선생님으로 찾을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얼마 후 한국을 찾아오는 탈북자 모두가 거쳐가는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에서 탈북아동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졌던 생각은, 아, 나는 내가 언제쯤이면 북에서 하던 교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꼭 나의 그 꿈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었어요.
북한을 떠나온 지 4년 만에 다시 북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만난 북한 아이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봤는데, 제가 여기 와서 과외를 하던 남한 애들하고 너무 다른 거지. 얘는 오리지널 북한 애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키도 작고 뭐 신체적 열등감도 있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학력 결손이 있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북한 애들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한결같이 학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희 씨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땅,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제때 배우지도 못하고 수만리를 돌고 돌아 한국까지 오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생을 한 어린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무엇이든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여기로 오는 과정이 생사길,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반드시 학력교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이때 정확하게 뚫어주지 않으면 평생 학습 부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그 탈북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계속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열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
하나원의 초등학교 하나둘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인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궁금해하는 한국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탈북자 선생님이 되고 나니 해야 할 일은 늘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한 교육이 폐해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어른들인 경우에는 사회적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은 수학을 가르치면 되는데 어른들이 교육은 한두 끗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냐면 그가 이제 그 일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질문 상담 찾아오고 저녁에 제가 전화를 거의 새벽에 전화를 먹고 놓고 잔 불이 이제 무슨 전화가 걸려올지
하나둘 학교에 계신
하나원 안에서 하나둘 학교는 수학 교육을 하면서 성인의 하나 사회적 교육을 하는 거죠 한쪽으로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알아듣지도 못할 외래어를 탈북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드는 일도 최경희 씨의 업무였습니다.
제가 왜 외래어를 담당하게 됐냐면 북한에서 제가 영어를 10년을 배웠잖아요. 대학까지 나와서 영어를 배우고 뭐 영어 원서도 많이 번역을 하고 했는데 오니까 하나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외래어를 남한의 외래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외래어가 만연한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탈북자들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소통의 장벽. 먼저 한국에 정착했고 또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정리해보는 외래어 자료집 제작은 뿌듯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본식 외래어를 좀 쓰지. 뭐 우라카이, 무슨 기레빠시, 무슨 뭐 이런 이제 일본식 벤또 무슨 이런 외래어를 쓰지. 영어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 레일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레루라고 그러고 웬그리야 무슨 볼스카 뭐 이런 말들은 사실 북한만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잠 못 자고 이를 악물면서 익혀야 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야기
가장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로 왔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 했을 때 그 자충우돌하면서 그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경험한 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탈북자들도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수기집을 만드는 일은 형제, 자매, 가족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최경희 씨의 사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다단계 들어갔다 나온 사람, 뭐 술집 갔다 나온 사람, 뭐 어떻게 된 사람, 뭐 각 사람들을 이제 25명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독서로, 교육생들에게 필독서로 줘서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선배가 이런 시행착오 했었다면 나는 겪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25명을 했어요.
세터민, 탈북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탈북자 수기집 곳곳에 마음을 달래는 글귀들을 새겨넣었습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당부해주고 싶은 강하게 살아야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최경희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지고 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도 넣고 사람에게는 항상 세 가지 친구가 따라다니는데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항상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나를 좋게 해주지만 내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서 또 나는 자립이 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조심성이 있어지고 해서 항상 이 세 가지 친구는 어디가나 있으며 어디가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탈북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탈북자가 뭐 어때?
북한의 교단을 떠나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했던 최경희 씨. 최경희 씨는 어느새 북한에서 온 탈북 아동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거다. 그리고 꽤 이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다음 주 시간. 탈북 아동들의 배움터이자 보금자리, 삼흥학교 교장이 된 탈북자 최경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몸짓,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주변까지 훈훈해지죠. 그러면 지쳐 쓰러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진심 어린 배려가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요. 이런 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마음 씀씀이는 품앗이가 되죠. 내가 남을 배려했던 만큼 언젠가는 따뜻한 기운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늘 주변으로 눈길을 돌려보시죠. 나를 찾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다가가서 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죠.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시고요. 축 늘어졌던 어깨를 활짝 펴는 모습에서 솟구치는 삶의 의욕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아바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Lay all your love on me. 네, 상큼하고 밝은 목소리가 매력인 스웨덴 그룹 아바의 노래 Lay All Your Love On Me 들으셨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VOA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추억연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대중음악 들려드리는 주말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도비 브러더스의 Real Love 그리고 맨하탄스의 Shining Star 두 곡입니다. 네, 두비 브로더스의 Real Love 그리고 맨하탄스의 Shining Star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추억 연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연주곡 보내드립니다. 데이비 샌본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Enchantment. 네, 음악이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데이비 샌본의 색소폰 연주로 Enchantment 들으셨습니다. 데이비 샌본은 1945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호흡 곤란을 치료하기 위해서 색소폰을 배웠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식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5년에 첫 음반을 냈고요.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VOA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추억연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쾌한 노래 두 곡 골랐습니다. 그룹 암브로시아의 Biggest Part of Me 그리고 빌리 스콰이어입니다. The Stroke. 네, 그룹 암브로시아의 Biggest Part of Me 그리고 빌리 스콰이어의 The Stroke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추억 연가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랜디 크로포드의 Tell It To Your Heart 준비했습니다.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루카 모드리치가 2018년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롱도르는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활약한 축구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외의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 축구계의 새바람을 일으킨 모드리치, 어떤 선수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se two were on some exceptional level last 10 years. Maybe in the past there are some.
그 두 사람은 이례적으로 특출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수에게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것 같다. 루카 모드리치의 발롱도르 수상 소감입니다.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가 두 명 있다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모드리치가 거론한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인데요. 지난 2008년 이래 그 두 사람이 아닌 선수가 발롱도르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가 5차례, 호날두가 5차례 수상을 양분하면서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모드리치가 두 선수의 독과점을 깨고 이번에 최고 선수로 우뚝 선 겁니다. 이런 변화는 올해 러시아 월드컵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면서 소속팀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나란히 16강전에서 탈락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활약은 모드리치가 이끈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우승팀 프랑스에 이어서 일약 2위에 올랐는데요. 대회 직전까지 약체로 평가된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진출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기적은 바로 루카 모드리치의 발끝에서 비롯됐는데요. 모드리치는 러시아 월드컵 최우수 선수격인 골든볼을 수상하고 유럽축구연맹 UEFA 올해의 선수, 국제축구연맹 FIFA 올해의 선수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축구선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혼자서 휩쓴 건데요. 프로리그에서도 소속팀 레알마드리드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드리치의 해라는 말이 축구계에 돌았는데요. 결국 이번에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원하는 발롱도르상까지 받았지만 모드리치 본인은 그다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I would change my all individual awards for World Cup. Unfortunately, didn't happen even this success.
내가 받은 모든 상을 모조리 주고 월드컵 트로피 하나와 바꿀 수 있다고 모드리치는 말했는데요. 러시아 대회 준우승에 안주하지 않고 조국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재패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드리치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몸이 왜소한데요. 키가 172cm, 몸무게는 66kg에 불과합니다. 다른 유럽 선수들과 경기장에 나란히 서면 보통 한 뼘 정도 작습니다. 상대하는 수비수 어깨에 머리가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 선수가 되기 전에는 경기복을 입지 않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운동선수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기장에 서면 언제나 양팀 합쳐 내가 가장 작고 약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체격을 키울 때 나는 실력을 키웠다고 모드리치는 유럽 언론에 밝혔는데요. 작은 몸이지만 남들보다 한 발 더 뛰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동시에 머리를 쓰는 창의적인 경기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크로아티아 대표팀 환영 행사에서 수도 자그레브 시민들이 루카 모드리치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지르는 함성이 우레 같은데요. 모드리치는 자신의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것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었던 불우한 성장 환경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회고합니다. 전쟁을 숱하게 겪은 난민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1년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직후 모드리치는 세르비아 민병대 총탄에 할아버지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이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는데요. 어린 시절 모드리치는 축구공 하나에 희망을 담았고 가족들은 모드리치가 공 차는 모습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낡은 공을 다루는 내 모습을 보는 게 가족의 즐거움이었다고 모드리치는 회상했는데요. 가족끼리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려고 노력했다고 했고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면서 모드리치의 축구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17살이던 2002년 크로아티아 명문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직업선수가 됐는데요. 6년 만에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때가 메시, 호날두 양강 체제가 시작된 2008년이었는데요. 2012년부터는 세계의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 중원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6년 만인 올해 모드리치는 드디어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올해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신설된 여자 부문도 시상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공격수 아다 헤게르베르그가 첫 수상자가 됐는데요. 시상식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던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축구선수다운 기쁨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엉덩이 춤을 출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헤게르베르그가 굳은 표정으로 거부하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희롱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수상자 본인이 말해서 마무리됐습니다. 21세 이하 젊은 선수에게 주는 코파 트로피도 처음 시상했는데요. 월드컵에서 프랑스 우승을 이끈 킬리안 음바페가 가져갔습니다. 음바페는 이제 불과 19살인데요. 지네딘 지단 이후 프랑스 축구의 제2전성기를 주도할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축구선수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그리고 코파트로피 각각 무슨 뜻일까요? 발롱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란 뜻입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축구 기자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지난 1956년 첫 시상했는데요. 초창기엔 유럽 출신 선수들 중에서만 뽑다가 1995년부터 전 세계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유럽 이외 처음이었던 1995년 수상자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공격수 조지 웨아였는데요. 흑표범이라는 별명으로 당시 세계 축구를 휘저은 선수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국민 영웅이었는데요. 웨아는 선수 시절 높은 인기를 발판으로 몇 년 전에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정치인이 돼서도 인기가 여전했고요. 지난 1월 제25대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상한 코파 트로피는 프랑스 출신으로 처음 발롱도르를 탄 1958년 수상자 레이몽 코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10년 만에 나온 발롱도르 새 주인공 크로아티아 축구선수 루카 모드리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발롱도르 상과 코파 트로피의 유래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올해 최고 축구 선수로 선정된 루카 모드리치와 노래 주인공 이름이 같습니다. 수잔 베가가 부르는 루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ame is Luca. I live on the second floor. I live upstairs from you. Yes, I think you've seen me. I try not to talk too loud.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